누가복음 6번 메시지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준비 네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출생과 유년 시절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출생은 2장 1절부터 20절에 그분의 유년 시절은 2장 21절부터 52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출생 가이사 아구스도의 통치하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은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말합니다. 가이사 2세인 가이사 아구스도는 줄리어스 시저의 후계자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치세 동안이었습니다. 온 천하에 다 호적하라는 칙령이 가이사 아구스도로부터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잠언 21장 1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 호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출생지에 관한 예언의 실현대로 구주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시도록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리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가계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계열에 속한 왕족의 가계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움직임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는 구약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연적이었습니다. 구유에 놓여짐 7절은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고 말합니다. 사람 구주의 인생은 가장 낮은 신분으로 구유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타락한 인류가 자신의 타락한 행위들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유가 구주의 인간 생활의 상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 구주를 제시합니다. 이 장에서 그분의 잉태에 관한 서술에 이어서 누가는 사람 구주의 인간 생활의 몇몇 방면에 관하여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구주가 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따른 그분의 참된 인간적 출생을 묘사합니다. 누가는 그분이 모든 이방들을 위해 이뤄질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육체의 할례를 받으신 것을 기술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완전한 사람이 되시도록 인간적인 생명률에 따른 사람 구주의 인간적인 성장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성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성장하신 분의 소년기, 주님의 합당한 소년기를 기록합니다. 구주의 출생과 유년 시절에 관한 이 장의 기록은 마태복음 2장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주의 출생과 그분의 유년 시절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마태가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의 합법적인 왕권에 관한 두드러진 증거로 구성됩니다. 동일한 출생과 동일한 유년 시절에 대해 누가복음의 기록은 다른 한 범주로서 예수님의 참된 인성에 대한 강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그 두 기록은 구주의 기이한 신분에 대해 서로 다른 두 방면을 다룹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합당한 왕이심을 증명하는 반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기록은 그분이 합당한 사람이심을 증거합니다. 그 두 복음은 명백히 다릅니다. 천사로 말미암아 목자들에게 알려짐. 사람 구주의 출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 천사로 말미암아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8절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라고 말합니다. 양떼를 치는 그들의 일과 밤에 지키는 그들의 근면성은 그들로 하여금 천사가 알리는 구주의 기이한 탄생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을 자격을 갖게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출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 그대로 크게 두려워했다는 의미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이 소식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알려졌음을 의미합니다. 12절에서 천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했습니다. 낮고도 비천함을 의미하는 구유에 누인 아기는 사람 구주의 생활의 상징입니다. 이 작은 아기는 사람 구주에 관한 예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워집니다.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함.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은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한 구주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흥분된 천사들의 격양된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빚어냈습니다. 14절에 따르면 구주의 오심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온 것이 되었습니다. 14절에서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천군의 찬송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사람 구주의 구원은 이 두 가지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왔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사람의 평화를 위하십니다. 목자들에게 증거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짐. 2장 15절부터 20절에서 우리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 구주의 출생에 관한 좋은 소식이 최초로 천사로 말미암아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때 목자들은 천사가 전파하는 것을 들은 후에 가서 어린아기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은 듣는 자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고한 바를 기이히 여기더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를 본 후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그대로 듣고 본 바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분의 유년 시절 할례 받고 명명됨. 누가복음 2장 21절은 주 예수님의 할례 받음과 명명에 대해 말합니다. 8일이 참에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말어라. 율법에 따라 모든 산의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날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명명되셨습니다. 드려지시고 칭송받으심. 2장 22절부터 39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에 드려지시고 칭송받으신 이야기를 봅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아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졌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사람에게 칭송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셨습니다. 사람 구주에 드려지심에 관하여 2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정결케 하는 날수가 참해 그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반구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고 말합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이스라엘인이 되기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21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대로 온전히 이행하셨습니다. 24절은 반구 한 쌍과 어린 비둘기 두 마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류의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가난함을 암시합니다. 이것 또한 사람 구주의 인생의 한 특징이었습니다. 시므온에게 칭송받으심. 2장 25절부터 35절에서 아기 예수님은 시므온에게 칭송받으셨습니다. 25절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사람들을 향하여는 의로웠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경건하였습니다. 그러한 자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므온의 칭송은 성령 안에서였습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으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는 그 영원에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분에 관하여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시므온은 그분을 두 팔로 영접하여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0절과 32절에서 시므온은 구원과 빛을 말합니다. 사람 구주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시며 이방인들을 위한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2장 34절과 35절에서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시험이 되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일으킴을 받게 됨을 봅니다. 사람 구주는 그분의 대적자를 편드는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부인당하고 반대당하는 표적과 표시가 되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시므온의 말에서 사람 구주는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 이방인들을 위한 빛,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에 대한 시험, 그리고 반대받는 표적으로 계시되셨습니다. 35절에서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칼이 그녀 자신의 혼을 찌르듯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 구주께서 표적으로 비방받으시는 동안 그 고통이 또한 그분을 낳은 자의 내부를 찌르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체험함에 있어서 그분의 고통에 대한 체험입니다. 35절에서 시므온은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심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태도로 인해 쉽게 드러납니다. 안나에게 칭송받으심. 2장 36절부터 39절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에 대한 안나의 칭송을 봅니다. 36절은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라고 말합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84세 된 과부였습니다. 38절은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단어 구속은 사람 구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이심을 암시합니다. 안나는 사람 구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이신 그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2장 21절부터 38절에서 우리는 율법에 따라 합당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 구주께서 할례 받으시고 명명되시고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은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리 나사렛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곳에서 아주 잠시 머무셨습니다. 그분은 멸시받는 지역인 갈릴리의 한 멸시받는 도시 나사렛에서 양육되셨습니다. 멸시받는 건 역시 구주의 사람 생활의 한 특징이었습니다. 키가 자라고 영 안에서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음. 누가복음 2장 40절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키가 자랐으며 영 안에서 강해지셨습니다. 40절은 사람 구주께서 자라시면서 지혜로 충만되셨음을 말합니다. 구주의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는 그분의 신체의 성장 정도에 비례하여 드러났습니다. 40절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람으로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충만하였으며 인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사람 구주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일들을 하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으며 은혜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힘과 능력에 연관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먼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혜는 방법이요, 은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방법을 얻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합당한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힘이나 에너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 없이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없으므로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능력, 힘과 에너지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안에 사셨습니다. 12살에 하나님의 관심을 주의하시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심. 2장 41절부터 51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12살에 하나님의 관심을 주의하신 것과 그 부모님께 복종하신 것을 봅니다. 42절은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이 된 소년은 율법의 아들이라 불리우며 최초로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열둘이라는 수 또한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영원한 완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12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바가 완전히 하나님의 행정에 연관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음을 말합니다. 이 전례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법적인 남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43절부터 48절에 따르면 소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뒤에 계속 남아 계셨으며 그 부모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여행 대열에 함께 있지 않음을 알았을 때 그분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발견했을 때 그 모친은 그분에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 안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년 예수께서 하나님의 관심을 주의하고 계셨음을 암시합니다. 49절의 단어들 내 아버지는 소년 예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인성 안에서 그분은 그 부모의 아들이셨으며 신성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습니다. 51절은 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그분의 인성 안에서의 복종을 봅니다. 2장 41절부터 51절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이중 신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신분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관심을 주의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은 인성 안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심. 2장 52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청년 시절에 관한 부분의 결론을 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40절에 있는 대로 구주의 신성의 이 지혜는 그분의 성장의 정도에 비례하여 드러났습니다. 키에 대한 헬라어는 19장 3절에 나타난 대로 단순히 키뿐만 아니라 나이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52절에서 사람 구주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음을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고 계셨으므로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품이 있는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 성장하고 계셨으므로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해온 바대로 누가복음 2장에서 서술된 모든 사건들은 주 예수님이 실제적이고 순수하고 합당하며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강한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범주의 사건들을 보는데 그러한 사건들은 주 예수님이 왕, 곧 왕위와 왕국을 상속하는 다윗의 참된 후손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은 둘 다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분의 신분의 서로 다른 방면들을 계시합니다. 왕이기 위해서 그분에게는 다윗의 왕위의 순수한 상속자요 계승자이심을 증거하는 어떤 사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참사람으로 계시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성의 참됨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주 예수님이 합당하고 참된 사람이셨다는 분명하고 강한 증거를 봅니다.